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정영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그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는 마가복음의 전체 큰 맥락으로 보면은 두 번째 큰 맥락에 속합니다. 사실 그 앞부분까지는 뭐 사역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 기적, 말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아니지만 그 바로 전에 시작하는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마가가 제자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말로 맞는 대답을 하지만은 곧 이어지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8장 32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안 되고 고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후에 10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기본과 토대가 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납니다. 구체적으로 6일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 세 사람의 제자가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모습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 있었던 더할 수 없이 빛나고 그냥 하얗게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할 수 없이 눈부시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유대인 제자는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서 오늘 본문처럼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제자 세 사람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말라기서에서 메시아보다 먼저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로 그려졌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인자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무언가 굉장한 장면이고 굉장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랍비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모르지만 그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세 사람의 제자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직후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과연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아주 명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암시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제자들이 들어야 했던 예수님의 말은 무엇일까? 마가는요, 마가는 그것을 8장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8장 31절과 34절, 35절입니다. 8장 3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의 제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8장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높은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영광스럽게 나타난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는 모습과는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서로 양극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예수께서 하셨던 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목숨을 잃어버린다. 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그것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혹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결단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할 테니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 다시 말해서 영어의 사이콜로지가 바로 여기 목숨, 푸시케의 어원입니다. 푸시케의 원래 본뜻은, 헬라어의 본뜻은 남들과 구별되는 정체성, 남들과 구별되는 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를 읽어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아주 긴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서 끝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처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두 번째 세상은 세속의 가치입니다. 바로 세속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찾지 말라고 하세요. 세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전에 바이킹 사회에서는 용기와 힘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용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죽여도 용납되는 것이 그것이 바이킹의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커왔던 유교 사회를 보시면은 거기서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거죠. 바로 내 이름, 내 체면을 차림으로써 내 정체성, 내 개성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존경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정해놓은 체면을 지켜서 존경받을 수 있다면은 다른 무엇이라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19세기,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가치들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과를 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거나 돈을 많이 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최근에 보고 있잖아요. 예, 백악관에서 모자 쓰고 돈 많으니까, 예, 돈 많으니까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라는 사람을,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더 이상 바이킹 사회에 살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의 유교 사회에 살지 않고, 우리는 21세기 바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의 가치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고 정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최종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믿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지만 돈과 성공이 여러분들의 목숨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돈과 성공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더 돈과 성공에 가깝고 누구보다도 더 돈과 성공과 명성과 주목받는 것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와 관련해서 아주 정치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알고 난 이후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할 때 늘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주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이반젤리컬,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복음주의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주의입니다. 비블리시즘, 복음주의의 핵심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나를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전 우주의 악을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심주의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복음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행동주의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위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 실제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신앙의 가치대로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주의, 그러한 네 가지 가치를, 복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저는 제가 복음주의자라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워졌습니다. 저희 주변에 복음주의자로 자신을 말하고 있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히 성숙하거나 대단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캐레고리에 저를 포함시키는 것에 저는 더 이상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수년을 지나왔지만은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강단은 없지만은 교회 강단에 가면은 거기에 태극기도 있고 성조기도 있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데모를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도 등장을 하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설교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인데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혹은 남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을 지으면서 레이어 가운데서 사람들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도저히 비도덕적이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폭력 수준의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점과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존경한다 말하고, 버젓이 교회를 세습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과 저와 같은 복음주의 캐테고리에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라는, 복음주의 이반젤리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죠. 제가 뗄 수밖에요. 저는 저를 스스로 더 이상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만을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난 100년만을 돌아보아도 지금처럼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가 더 있었을까? 여러분, 최소한도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오늘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추자면은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얻었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원하는 숫자만큼의 대법관이 수프림 콜트에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씁쓸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정말로 기독교와 교회가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에서 자기 목숨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그냥 그렇게 정의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설교자로서 제 바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목숨을 되찾을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인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 그것은 바로 9절에서 얘기하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우리들 모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지키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우리가 지고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정해 주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누가 얼마나 큰 대박을 터뜨렸는지, 누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래서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뽑히고 내가 지지하는 정책이 승리했는지, 나의 성향에 맞는 대법관이 수프림코트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계속해서 말하죠.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목숨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목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장이나 자녀 양육이나 인생의 가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에서 회개하는 것 없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제자도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긴 인생 동안 우리를 얽매는 세상의 유혹, 세상에 뿌리내린 목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쉼없이, 중단없이, 그러나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다른 왕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세상 가운데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며 회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목숨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나의 목숨은 세속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목숨은 십자가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삶을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진정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각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